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오시는 길이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자리를 이렇게 사모아해서 오신 분들을 참 진심으로 또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우자와 계신 분들 보고서 집사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좀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금요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드네요.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요. 감옥에 갇힌 지 언 4년쯤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감옥에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사람이 뭐 2년, 3년 동안만 군대에 있어도 참 사람이 우울해진다라고 하는데 이 4년 넘게 감옥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잘 지내고 계신지 확인하려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그 로마에 보내지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지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상황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갇히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이 못다한 그 복음 사명을 자기들이 이 바톤 터치를 이어받아서 더 열심히 전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반대하면서 저봐라, 무슨 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겠느냐, 이참에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큰 명성을 좀 쌓아야겠다 하고 시기와 질투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가만히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아, 나의 몸은 매임을 당했으나 복음은 매이지 않았었구나. 저들이 좋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든지 시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든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18절 말씀 마지막에 자기가 지내는 상태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영화를 찍는 감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세상의 카메라를 가지고 그 렌즈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밀착 취재한다면 사실 참으로 사도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청춘도 다 바쳤고요,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의 일과 친척, 가족들을 다 뒤로 한 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매맞아가면서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년의 현장이 지금도 이 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손발에 착고가 묻혀있는 상태인 거죠.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면 복받는 걸로 우리 알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문명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깊숙한 오지에 들어가신 선교사님들, 병원도 없고 약국도 하나 없어서 정말 그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아시는 한 선교사님도요, 이 아프리카 저 중심에 있는 나라에 들어가셨다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셨어요. 근데 이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고열을 그분이 겪으셨는데 또 이 뼈가 녹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예전에 가시기 전에는 참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돌아오셨는데 온몸이 왜소해지고 정말 이 어깨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뼈가 녹은 그것 때문에 평생 그 아픔을 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이왕이면 그래도 주님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님 잘 믿는 사람들 보고 야, 저거 봐라,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않냐, 예수 믿으면 인생 잘 풀리지 않냐 하고 그 사람들도 좀 느낄 수 있게 하나님,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더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도 들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비단 사역자뿐만 아니라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오히려 삶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나 혹은 또 이 가슴 아픈 시련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참 겉으로는 밝고 참 명랑하게 보이는데 그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면 남들 모르는 그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신실하게 교회 다니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구나, 참 저분 같은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고 여겼던 그런 좋은 분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의 가정에 자꾸만 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남편분의 이 비즈니스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기울어지고 또 자녀 중 이 한 명이 이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집사님이 이 자녀 데리고 맨날 병원 들락날락 하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풍경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동일한 마음들이 드는 거죠. 아유 하나님, 저렇게 예수님 잘 믿으신 분인데 주님 좀 복을 주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렇게 고생시키세요. 하나님 저런 분들 좀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어떤 이 공식을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쩔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 갑작스럽게 이 큰 병에, 뭐 암과 같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하고 있던 비즈니스가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가게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는데 자녀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생활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주님 이렇게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왜 제 인생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까? 왜 제 비즈니스는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랜 세월 주님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이 암이 웬 말입니까? 분명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니까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한 것,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것, 그렇게 보이는 때가 더 많이 있지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 경험한 괴로움이 바로 이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이었어요. 그는 정말 당대의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한번 상상의 날을 펼쳐봐서요, 지구상에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렬로 쭉 세웠을 때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을 앞에서부터 세웠다면 모르긴 몰라도 욥은 그 앞에서 열 번째 안에 드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대의 의인 중에 의인이었어요. 그런 어느 날 그의 종이 와서 그에게 키우던 가축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아 그래,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넘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주인에게 고해요. 이번에는 우리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종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 이런 큰 피해를 입는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또 마음을 이렇게 간신히 다잡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와서 이번에는 그의 아들과 딸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인이라 불리던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을 겪자 그가 외마디 빌명을 하나님 앞에 지르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이 득이 된다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이 욥의 이 외마디 비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고 주님 섬겼는데 내 인생에 남아있는 이런 문제들,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고난들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과 현실의 이 괴리감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큰 좌절과 절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 믿어도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야, 하나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네. 참 그렇다면 내가 믿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지? 라는 그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도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신앙과 현실의 간격 사이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의 삶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매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사형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도 바울의 이 상황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청춘도 바쳤어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또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열정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웬 말입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던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했던 저 사도의 결말을 따라서 이들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고개를 지금 갸우뚱거리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 대가가 저거구나. 야,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얻는 것이 결국 저 감옥에 갇혀서 저희 오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이죠. 분명 사람들은요, 이 바울이 그 차갑고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메시지를 남겼던 거예요. 18절 후반절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이죠. 나는 뭐해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I rejoice and yes, I will continue to rejoice. 나는 지금도 기쁩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나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봤어요. 내 몸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는 이 사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한 귀중한 기회가 되었음을 그는 깨달았어요. 평상시에 아무리 로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가 많은 재물과 그 에너지를 쏟아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만날 수 없었던 그 로마 황제의 그 친위대들, 도저히 그가 접근할 수 없었던 그 부류와 계층의 사람들을 그가 로마 감옥의 갇힘으로 만밀게 따라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었구나. 나는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되자 그 감옥에 있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낙심은 없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낙심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또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나타난 그 어떤 장애물이나 역경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꺾지는 못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괴로운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혜보다 더 크신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 그 복된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서 19절에서 말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9절에서 그가 말하는 것을 제가 조금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곧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날 이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 그걸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19절에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이 확신,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하실 분이 아니야. 우리 주님 이렇게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야. 우리 주님 선하신 분이야. 우리 주님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거야. 선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이기게 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말로 뱉으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다 믿지 못해도 먼저 말로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셔.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붙들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말로 고백할 때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말로 고백한 것이 우리의 영혼들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경기, 운동 경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선수들이 스스로 막 이렇게 자기의 체면을 걸 때가 있죠. 막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자기의 말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가끔 이 말로 내 믿음을 고백할 때 내 내면에 없었던 그 어떤 힘과 용기가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을 입으로 고백하면 어떻습니까?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는데 찬양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요, 이 운동선수가 하는 그런 자기 체면과 주문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 날 떠나시지 않아, 이것은 단순히 자기 체면,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를 사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게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사실 얼마나 불안한 요소들이 그 삶에 많이 있었습니까? 매일 밤 원수들이 밤낮으로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밤만 되면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정말 다윗이 안 무서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붙잡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낙심은 없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낙심도 절망도 없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19절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만에 하나 내가 이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의 죽음조차서 헛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유익하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때로 우리가요, 내가 원하는 삶의 어떤 방식이 그대로 진행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거,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내 인생이 그대로 펼쳐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이쪽인데 하나님이 나를 저편으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을 나보다 더 크고 높은 관점으로 보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 주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없어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한번 밑줄을 좀 한번 거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를 쓸 때요, 이 표현을 자주 써요. 부끄럽다, 부끄럽지 아니하고. 로마서에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기억나시죠? 이 표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것이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조금 그 원래의 어감의 리앙스가 좀 변화된 게 있어요.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 말을 우리말에 좀 비슷한 말로 바꾸자면 낙심하지 아니하고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해되시겠어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왔던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아주 좀 독특한 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로마에는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들이 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 놓고 둘이 서로 싸우게 만들죠. 검투사하고 뭐 그런 싸움 장면하면서 나중에 그들이 처절하게 죽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지막에 그들이 너무 이 비참한 거예요. 삶에서 살고 싶은데 내가 살 수 없는 그 환경에 놓여 있어서 마음이 좌절되는 거, 그걸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현대 용어로 좀 표현해 보자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TV에서 이렇게 권투 장면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권투 선수들은요, 평상시에 뭘 연습하면요, 연습하냐면 자기가 맞아서는 안 되는 부분을 가드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될 때가 어디죠? 머리죠, 머리. 그래서 이 권투 선수들은 평상시 연습할 때 항상 두 손을 이 겨드랑이에 딱 붙이고서 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죠. 다음에 권투할 때 한번 보세요. 항상 머리를 감싸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도 모르게 이 라운드가 지나갈수록 체력이 지치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가 지나다 보면 상대편 선수에게 이 결정타 한 방울을 맞고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종종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말이 뭐냐면 가드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방패를 계속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든지 그러하지 아니하든지,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다든지 뭐하고 있으라고요? 가드 들고 있으라고. 믿음의 방패 계속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요, 방패 내려놓는 순간 머리는 비게 되어 있어요. 적군의 화살이 머리에 쫓이는 순간 그 사람은 죽어버리는 것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네? 그래? 그러나 더 이상 믿지 않겠어 하고 믿음의 방패를 내리는 순간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코너스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가드 내리지 마세요. 영적인 믿음의 방패 내리지 마십시오. 내일 회사가 부도가 날지, 내일 내가 죽을지 알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가드 들고 계십시오. 믿음의 방패 들고 계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는 자에게 낙심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 믿음의 방패 들고 있겠습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들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환난 중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20절 말씀을 좀 계속 봅시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바울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원하는 기도 제목 이루어지는 거, 그거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든지 안 그러지든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췄던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요, 그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께 맡길 때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내가 로마 감옥에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20절 말씀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오죠. 살든지 죽든지, 이 표현을 한 번 더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만약 우리가 이 바울의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 반드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시잖아요, 저 밖에 나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 구원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고요, 교회 사역 열심히 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사는 것, 죽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모든 삶은 이미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옥에서 풀려나 살든지 아니면 이 어둡고 추운 감옥에서 칼에 맞아 죽든지 더욱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제가 부자 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그거 주시면 제가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바울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하거나 내가 가난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내 내면의 욕심과 내 내면의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주님 이거 해드릴게요. 그러나 이러한 식의 기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구하는 그거 없이도 나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나를 감옥에서 내보내 주셔야만 하나님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고 그가 고백했다면 그는 감옥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 더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주님은 내가 가진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비록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여지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없다고 믿을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도와주시면 나 하나님 불평하고 주님 원망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부왈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뜻하고 계획했던 대로 더 많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뜻하고 구한 것과는 좀 다르게 내 인생이 펼쳐지셨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왔어요?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은데 지금 이 상황에 왔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대로 내 삶이 지금 펼쳐왔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구했던 것보다,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군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는 주님이 알고 계세요.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이 질병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예전처럼 되지 않아도 여전히 능력이 크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든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21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무엇이라고요?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만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 것만이 주님 유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응답되는 것만이 주님 유익합니다 라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알고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더 주인이 되겠다라고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믿음에 가드 내리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계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기도가 응답되든지 더디되든지 내 건강이 회복되든지 못하든지 내가 인생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그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정한 삶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이 하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